안녕하세요. 단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엄마가 장애를 만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장애아를 둔 엄마의 마음으로 풀어보는 고통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대담해 주실 분은 장애인 가족을 위한 공익단체 Being Built Together를 설립하시고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백진숙 대표이십니다.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BT 대표 백진숙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애 사역자가 아닌 장애아의 엄마의 신분으로 대담해 모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의 아들 제프리의 장애를 처음 알게 되셨을 때의 순간을 아마 지금도 마음속에 또렷하게 간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스쳤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엄마로서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다가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36살이에요. 예전 같으면 중년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요. 저희 아들은 처음부터 뭐딱 자폐 이래가지고 진단을 받고 뭐 시작을 한 거는 아니고요. 뭐 사실은 이게 긴가민가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뭐 수용성 언어장애 뭐 그런 진단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의사에게 우리 아이가 자폐가 아닌가 하는 질문도 제가 스스로 먼저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도 당연히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갑작스럽지는 않았는데요. 뭐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뭔가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일이 어려운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하밤중에 TV를 보게 됐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이 한국의 전철 노선도를 다 외우고 우리 아들이 하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그런 모습을 TV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로. 근데 그때, 아, 우리 아들이 자폐로구나라는 그 확신이 딱 마음에 섰을 때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
그래서
살이었어요, 제프리가?
제 기억으로 한 한국 나이로 5살, 6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딱 우리 아이가 자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보통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늘과 땅이 딱 맞붙는다는 처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때가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장애아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고통이 단지 감정적인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구조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그런 경험이 되잖아요.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또 엄마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요. 또 고통의 얼굴도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지나오셨는지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곁에서 볼때 우리 대표님은 너무 씩씩해서 능히 이겨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마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단순한 슬픔의 문제가 아니었고, 슬픔에만 빠져있을 수도 없는 거였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삶의 구조 전체가 바뀌는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많은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은 이제 놀랍고 충격이었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되돌아가면 저희 아이가 사실은 생후 10개월 때 처음 시저를 했어요. 처음에는 열이 약간 감기 기운에서 열이 있는 상태에서 시저를 했기 때문에 열성 경기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경기가 뭔지도 그때는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에를 가야겠다고 하고 아이를 이제 데리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저한테 아이 경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아이가 그때 처음으로 경기라는 그 단어를 듣고, 아, 우리 아이 경기하나 보다. 그때 이제 약간 자각이 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10개월 때부터 이제 경기를 하기 시작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입원하는 중에 두번열 없는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약을 먹여보자. 그래서 그때는 뭐 발달장애인 생각도 못 했고요. 그래서 그냥 약을 잘 먹이면 이제 끝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루에 세번 물약을 꼬박꼬박 3년 반 동안 약을 먹고 이제 끊었죠. 잘 끊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아이가 사회활동 시작하는 그런 때고 그 사회성의 어려움이 보이고 반복행동 또뭐 또래와의 분리 또뭐 놀림 그리고 10살 때에는 이제 투렛 신드롬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뚜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일과성 틱이 아니라 음성 보컬 틱과 모션 틱이 다 같이 나오면서 평생 지속되는 그런 투렛 신드롬까지 나타내면서 아이가 하루 종일 이제 의미 없는 소리를 신경이 계속 자극이 되니까 계속 소리를 내고 그 목이 쉴 정도로 틱을 반복했고 행동 틱까지 동시에 하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데 대한 그런 무력감 그런 게 처음 느꼈었고요. 그때는 이제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래서 또더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졌고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방인 같은 아이, 이 아이로 인해서 내 인생마저 새로운 지경으로 빠져드는 삶이 장애아이와 함께 사는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대표님께서 아들 제프리와 함께하는 여정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추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휴 하며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방송을 들으시는 장애 가족이나 또 청취자들이 장애인 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제그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돌봐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아이들 나름대로 어떤 자아도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관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아이는 말을 자폐가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었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어서 아마 이런 일이 더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자폐를 가지면서 말을 하고 뭐 글을 읽고 그러면 아유 뭐가 걱정인가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내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고 조금 벗어나서 일때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어떤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비둘기가 죽은 비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비둘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뭐 위생적이지 않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만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거 만지지 마라 지저분하고 위생이 좋지 않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내 엄마가 또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 굉장히 루드하고 막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어서리티에 대한 게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 말은 내 엄마 아빠니까 들어야 되지만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서리티 관계를 굉장히 분명하게 긋고 사는 아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전해 들으면서 정말 아찔했던 게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부모가 없을 경우에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저 아이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닌데 이런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런 모습을 한 아이를 사랑해 줄수 있을까, 돌봐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점점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은 조금씩은 더 갖게 됐지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언어소통이 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남들이 볼 때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용납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부모와 또 다른 선생님 또는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관계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부모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아 부모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닐까? 대표님께서도 이런 질문과 마주하신 일이 있으실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 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저도 그런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제 계곡에 놀러 갔었는데 벌에 쏘였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아팠던 기억이 있었고, 또좀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결혼 후에 참치 김치찌개를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통조림 속의 성분이 원인이 될수 있다, 뭐 우리 아이가 자폐가 됐나, 뭐 별의별 생각을 저도 많이 했죠. 그래서 아좀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믿음은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뭐 그런 죄까지는 연결이 안 됐었기도 했고, 교회를 안 다녀도 뭐 천벌을 받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런 죄라는 생각은 그 당시는 안 했던 거예요. 그뭐 죄라면 제가 조심스럽지 못하게 해서 벌에 쏘였고 참치찌개를 많이 먹어서 뭐 그럴 순 있는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한편에는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있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좀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붙들고 그냥 무너져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고 묻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이 현상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왜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아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장애가 부모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질문이 달라졌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를 계속 찾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의 목표는 자책하는 부모가 아니라 잘 배우고 효과적으로 돕는 부모가 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오셔서 신앙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표님 가정에 잠시 고난을 주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아 엄마의 자리에서 경험한 신앙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게 해주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이 깊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국 와서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감당하실 만큼 주신다. 또 뭐 고난 중에 감사하라. 그 고통 깊을 때는 그런 말이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시간이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작은 숨구멍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어떤 때는 이제 그런 말들이 조심스럽지 않게 던져질 때 오히려 마음이 더 아프기도 하죠.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이 고통을 잘 감당해내야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신앙이 고통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교적 그 이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주고 정리해 주었던 거는 그런 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고난이 벌이 아니고 이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또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서 아니고 이 과정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저를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제가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굉장히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해결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거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이제 고통을 설명해 준다기보다 그 고통이 저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붙들어 주었고 또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잘 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줬다고 지금 제가 회상을 해봐도 그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장애아를 기른다든가 아니면 병 중에 있다든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로 믿는데 그들에게 힘내세요, 잘 견디세요 라고 하는 이 말 말고 이 길을 먼저 지나온 엄마로서 먼저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감히 뭐 많은 분들의 다른 그 고통을 다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 어머님 아버님들의 잘못이 아니고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캄캄한 동굴 속으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려고 많이들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면 깜깜한 데서 좌충우돌하게 되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터널이라는 거는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는 구멍이 있게 마련이고요. 처음에는 깜깜하지만 잠시 멈춰 있으면 희미하지만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주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발을 어디로 디뎌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어렴풋이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주변에 조금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면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들어왔던 그 길과 같은 또 다른 터널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터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애쓰고 고생하시는 그 어려움과 그 고충을 아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도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서는 힘들다고. 그래서 주변에 비슷한 분들과 꼭 같이 하셔서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그러면 내가 좀더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장애 자녀를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제자매, 이른바 시블링과 또 배우자에게 쓰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이의 형제자매가 느끼는 서운함, 또 남편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거리감이 때로는 가족 관계에 긴장을 만들기도 하죠. 대표님께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가족 안에서 생겨난 그 서운함과 균열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좀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흔히들 부부끼리 좋은 시간도 갖고 또뭐 아이들과도 다른 시블링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따로 시간을 할애라고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남편과 밥 먹으러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맞아.
다른 형제자매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놔두고 뭔가 또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또 다른 아이를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되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게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 보면 저도 이제 제 아이가 36살이 되고 이렇게 40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어머니들이 막 시간과 에너지 모든 것, 뭐 경제적인 것도 그냥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번아웃 될 텐데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딱 느껴져요. 그런데 장거리 정말 흔히 말하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라는 거는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만이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남편도 또 다른 형제자매도 다 같은 가족 구성원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과 그 몫이 있고 또뭐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뭐다 다르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것까지 막 모든 걸다 끌어서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면서 좀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하시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장거리 경주이면서 가족이라는 거 생각할 때는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서 부부 간의 어떤 시간, 또 다른 형제자매와의 시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저널 센터에서 레시피 서비스라는 걸 주는데요. 보통 근데 부모님들이 그 레시피 서비스를 굉장히, 레시피 서비스는 부모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 나는 안 쉬어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르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 레시피 서비스를 정말 잘 활용하셔서 다른 분이 내 아이를 돌봐주고 그런 시간에 남편과 또 다른 자녀와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부족하면 리저널 센터에 대한 이런 이유를 들고 또 서비스를 좀더 받을 수 있어서 그 아이가 시블링 있는 아이들이 또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그거는 가족의 모습에서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장애를 만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장애아를 둔 엄마의 마음을 풀어보는 고통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대담은 장애인 가족을 위한 권익단체 Being Built Together의 대표이신 백진숙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대담을 통해서 생각나는 장애아를 둔 엄마의 마음을 잘 대변한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요, A Mother's Story, 엄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장 파니에입니다. 이 책은 장애 엄마의 자전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라르시 공동체 안에서 지적 장애인과 함께 살아온 바니에가 한 어머니의 여정과 마음을 통해서 묵상한 영적 기록에 가깝습니다. 라르시 공동체는 지적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죠. 바니에는 장애를 고쳐야 할 결핍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과 아름다움으로 보았습니다. 이 책 A Mother's Story는 지적 장애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충격, 수치심, 부정, 분노 그리고 마침내 수용으로 나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핵심 주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바니에는 부모의 고통을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상상했던 미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장애아를 가졌을 때 느끼는 상실은 자기의 미래가 아이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요, 수치심과 사회의 시선이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치심은 장애 자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은 사랑을 불러낸다. 그러니까 약함이 인간을 진짜 인간으로 만든다고 바니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장애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후반부에서 바니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가난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친교를 발견한다는 이 장 바니에가 발견한 진리를 우리도 고통 속에 대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니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역시 약함, 고난, 가난 이 가운데 중심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의 편에 서신다. 그래서 장 바니에가 wounded healer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친히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상처를 입어본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애는 고쳐야 할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가 더 인간다워질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 바니에는요, 예수님은 약함을 제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뭉클한 선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장애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생각해 본 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축복의 손을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수고와 눈물을 넉넉히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사랑의 흔적으로 남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